자, 이번에 하나님의 속성 중네 번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넷째 속성은 하나님은 하나이신데 삼위일체시다.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좀이 시간을 좀 들여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장로교의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 비비 와필드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와필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단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신격에는 영원하시고 동등하신 세 인격체가 계신다. 가서 보시면 코이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뭐 아들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아들보다 더 낮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코이퀄, 동등하다는 겁니다. 세 인격체가 계시는데, 이세 인격체는 본질, 영어로 substance 면에서 같으시나, 존재, subsistence라는 단어를 썼어요. 면에서는 확연히 구분되신다. 예. 그러니까 존재, 이 본질 면에서는 이세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예, 완전히 다른 그러한 존재다. 이 구분이 될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박스를 쳐놨듯이, 삼위일체로 인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가장 먼저 삼위일체로 인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리우스가 주장하던 그런 주장을 우리가 아리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리우스는 그리스의 이제 신학자인데 리비아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는데 주후 313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적 동일 본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및 영원적 실체는 아니라 하여 이집트, 시리아, 소아시아 등에서 많은 신봉자를 얻었으나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강한 반발을 받아 커다란 논쟁의 물결을 일으켰다. 318년 감독 알렉산더에 의해 그 설은 금지되고 325년 니케아 회의가 소집된 결과 아리우스는 아타나시우스의 공격을 받고 교회 사상 최초의 이단으로 몰려 일리아의 추방이 되었다. 지금 이제 아마 이게 네이버 사전인 것 같아요. 사전에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게 사실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 종교와 그다음에 정치가 결탁이 된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사회가 아주 혼탁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313년경이라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단이 횡행하게 되는데 그 이단 중에 제일 큰게 지금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의 증인. 이걸 답습한 사람이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훌륭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훌륭한 교부가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에요. 예, 그래서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이 만든 그 성경, 예, 그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아리우스주의가 현대 역본들 안에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잘못된 견해는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삼신론이 있어요. 삼신론. 그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그건 맞아요. 근데, 세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게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돼야지, 그게 따로따로 노는 세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이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벗어난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사벨리안주의, 그리고 양태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모달리스틱, 이런 뷰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냐. 베레아, 또 베레아의 영향을 받은 장경동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윤석전 목사님,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게 이게 다 양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태가 바뀐다는 게 모습이 바뀐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하나인데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제가 집에서는 내 아내의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라는 거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태가 모습이 바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를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완전한 이단 교리예요. 또 예수 유일주의라고 하는 지방교회라든지 오순절 완니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데서 오직 예수다.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 이렇게 나오면 그건 또 예수 유일주의가 되면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는 단일신론인데 이 단일신론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아리우스주의예요. 아리우스주의.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아들과 성령님은 신성을 한 단계 낮추어 가진 특히 아들은 창조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된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 대부분의 경우 무시하거나 하나의 에너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단일신론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데가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는 유니테리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걸 추리니테리안이라고 해요. 추리면 셋이라는 얘기죠. 추리니테리안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아니라 유니테리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유일교도 아니면 유니테리안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테리안은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위키백과에 가서 유니테리안을 찾아봤더니 유니테리안은 18세기에 등장한 이와 같은 사람들로 이신론의 영향을 받은 반삼위일체론 계통의 기독교 교회이다.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니까 기독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신은 하나란 유일신 신앙, 즉 단일신론을 주장하여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는 주류 기독교와는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유니테리안들은 신약성경과 고대교회 이 기독교인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완전한 유일신론을 신봉하는 교리에 근거하여, 그러나 예수가 위대한 사람이자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아마도 어쩌면 초자연적인 존재이기도 했을 것이다. 이것까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즉,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성육신 교리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안 이런 교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테리안들이 이제 18세기에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이 이제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이 나왔어요. 1611년에 킹제임 성경이 나온 이후로 그난 지금 한 400년 동안 거의 유일한 그런 성경으로 독보적인 성경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1880년경에 영국의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킹제임 성경에 문제가 많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뜻을 가지고 영국 개혁성경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성경을 개정하는 그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위원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위원들 가운데 두 명을 위촉했는데 그두 명이 유니테리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밴스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이어는 지금 여러분이 기독교 백과사전 이런 데 가서,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보면 세이어의 그리스어 어휘 사전 이런 거 찾으면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세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어요. 그리스 언어학자. 이 사람이 유니테리안입니다.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리스 어휘 사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리들이 이와 같은 유니테리안 이런 걸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가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킹제임 성경과 그 다음에 다수 사본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뭐로 번역이 되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신 거. 이게 신비 중에 신비요. 위대한 신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세이어라고 한 사람이, 스미스라고 한 사람이 들어와선 요걸 싹 바꿔버렸어요.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럼 그가 누구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는. 그래서 그는으로 지금 바꿔놨거든요. 개역성경도 마찬가지라 그는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그런 표현이 또 이제 나오는데 1장 18절 가서 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걸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only begotten God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아버지가 낳은 아들로서 하나님보다는 한 단계, 그러니까 창조가 된 그런 존재다. 그 여호와의 증인들 성경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왜 그래요? 이게 오리겐이라고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리우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변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변개해서 이런 것들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아까 그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은 그루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교리를 깨고 예수님의 신성을, 그거를 모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번역하느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경 번역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 있는 바티칸 사본, 또이 시내산에 있는 시내사본, 이런 것들, 이거 다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유세비우스라고 한 사람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 50개의 그와 같은 성경을 이제 있었는데, 그 성경 중에 두 권이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 특히 바티칸 사본 같은 건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태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에 이제 보존이 되다가 1880년도에 이 영국 성경을 개정할 때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됐구나, 이게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니까 이걸 갖다 써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변개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러한 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성경 번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본문이 문제고, 본문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번역자들이 사상이 다 샤머니즘을 아주 찌들어서 살던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무당신학하고 무속신학하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성경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끝내면 안 되죠. 고쳐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쳐서. 그래서 이 유니테리아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지금 삼위일체거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지금 삼위일체인데, 이것 때문에 이단 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살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느냐? 참 이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개념인데, 여기 Nature and Character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260쪽에 영어로 나와 있는 거를 일단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신성의 일에 관한 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신성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운영하시는 원천이 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는 원천이 되시는 분이고, 아들은 중재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통로가 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그것을 수행해서 효과를 얻게 하는 실행자다. 이게 참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제가 여기 밑에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원천, 오리지네이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중간자에서 미디움,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중간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 성령님은 실행자 해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어떤 창조물에게 그 효과가 미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게 되잖아요. 맞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을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원천이니까 from whom, 어떤 분에게서 나오냐 할때그 원천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들은 through whom,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by whom, 지금 이렇게 이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적, 성경적인 삼위일체가 이제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상호 관계가 있는 셋이 서로 확연히 일단 달라야 돼요. 어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 요소가 있다고 이제 보면, 이 셋이 서로 확연히 달라야 됩니다. 이셋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되면 안 돼요. 둘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완전히 똑같아, 그럼 아니에요, 삼일체가. 맞습니까? 이셋중 어떤 것도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1 곱하기 1 곱하기 0이 되면 0이 되는 거죠. 그 원리예요. 이셋 중에 하나라도 하나 어떤 것도 다른 둘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또 이렇게 말로다가 해놓으면 이해가 잘안 되니까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 계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란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껍데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흰자가 있고 그 안에 노른자가 있습니다. 그럼 셋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삼위일체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경적으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껍질만 놓고 이거 계란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흰자만 놓고 이거 계란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노른자만 놓고 계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 이거 삼위일체다. 삼각형. 이거 하나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건 맞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하나가 삼각형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삼각형이에요? 아니죠. 이거 하나,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삼위일체 아닌 겁니다. 자, 물이 있는데, 물은 기체, 액체, 그 다음에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삼위일체예요? 성경적인 의미?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는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육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혼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보세요.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입니까?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만도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만도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삼중적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계란도 삼중적 구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삼각형도 삼중적 구조다. 세잎클로바도 삼중적 구조. 그건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는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로 제일 좋은 예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도 시간이죠. 그렇죠? 현재도 시간이죠. 그다음에 미래도 시간이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미래가 없으면 그러면 시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과거가 없으면 시간이 성립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가 있어야만 시간이 성립이 되면서 또 각각이 시간이에요. 이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걸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은 대언자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적 의미의 삼위일체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에 용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셋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 이상이구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복수니까 셋이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복수니까 하나 이상이구나.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여기 우리 나오니까 이거 셋이구나. 아니에요. 뭐예요? 둘 이상이구나.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둘 이상이구나. 여기도 둘 이상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3장 22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여기 우리도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둘 이상.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7절에도 가서 보시면, 11장 7절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바벨탑 사건 생길 때에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내용 아시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6장 8절에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시더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이것도 둘 이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내용도 이제 가서 보시면서 이제 셋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게, 구약 성경에는 조금 많지 않고 신약 성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야서 읽었으니까 이사야서 48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나. 이렇게 해서 이제 셋으로 이게 압축이 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3장 16절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나오는 그런 기사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어느 자매님이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이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거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는데 태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들이 지금 침례 받고 있는데 아들이 자기 입으로 그렇죠? 자기 입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아들이 갑자기 여기 있으면서 또 뭘 하나 바꿔서 비둘기처럼 또 내려와야 되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계 뚜렷이 다른 그런 인격체로 하늘에 지금 아버지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아들은 침례를 받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치면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대위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예수다.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게 예수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그 이름은 그 세 분이 한 하나님인데 그 전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그런 얘기지. 이거를 지금 예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예수 유일주의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니까 그분이 다른 위로자. 왜 다른 위로자예요?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였지요. 세상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신 그런 위로자였는데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위로자를.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일반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축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래야지 있을지어다 그러면 잡아 끌어다가 목사가 뭘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도 가서 보면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 아니면 특성, 이런 것들 이제 표현하면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우리가 활용점정이라 그러나요?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내는 거.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 그렇죠?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역성경은 지금 이 7절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둘로 나누어서 6절의 앞부분은 6절에 그대로 두고 예, 그 다음에 6절의 뒷부분은 7절로 이렇게 넘겨놔서 마치 9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만 봐도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하는데 열세 구절이 있습니다. 열세 구절. 거기다 이것까지 하면 지금 14이 되니까 좀 뭐가 무서웠는지, 에, 그냥 이거는 반으로 나눠서 에,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 이래갖고 마치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것 같은데, 에, 개역 성경에 없는 겁니다. 개역 개정도 없는 거고, 공동 번역도 없고, 에, 이렇게 표준 세번역 뭐말 하나만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참 성경이 묘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엘로힘은 복수 맞죠? 예, 엘로힘은 복수가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한 하나님하고 같이 붙여서 쓸 때는 항상 단수 동사나 형용사를 써요. 자, 한번 가서 신명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Hear, O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O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그렇게 되면서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거기 나오는 주는 여호와, 그 다음에 나온 our God 할때 God은 엘로힘이에요. 자, 그럼 엘로힘은 복수죠? 그럼 복수 다음에 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뭐로 나와요? 이즈로 나오죠. 이즈. 그렇죠? 이즈, 원, 갓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말 성경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예, 이런 우리 말은 이런 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즈냐 아냐 이런 게 구분이 안 되지만 이런 히브리 말이나 이게 영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수로 받았구나. 예, 이런 내용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 요약을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뭐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하시는 분이 거의 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몇 구절 찾아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우리말로는 고딕으로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예, 그걸 통해서, 아, 이 말씀이 인격체를 가리키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14절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해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이런 단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아, 우리 도마의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도마가 깜짝 놀라갖고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그 내용이 20장 28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일서 5장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20절 가서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린 그와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래서 신약성경을 가서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금방 알수 있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가운데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100% 교회를 형성했어요. 사도행전 10장 이르기 전까지는 100% 다 유대인들만 이제 교회를 형성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 같이 공유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 우리도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바치고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면 다 끝나는데 뭐 이게 뭐가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갖다 바치려고 하는데 탐심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야 이걸 다 어떻게 그냥 바칠까? 일부는 그냥 아니라 그러자 이렇게 하고는 일부만 가져다가 이제 바치는 그런 내용이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장 이제 3절 4절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며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 다음에 4절 땅이 남아 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째 이를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또 아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그런 여러 가지 침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3장 맨 마지막 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보면은 아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걸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두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딱 모으면은 그럼 이게 교리가 되거든요. 그게 조직신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하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 때 그 I am 그게 똑같은 의미의 I am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렇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제 그 얘기할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분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런 뜻인데 사람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누군가가 창조를 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해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곳에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 그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분의 뜻 그분이 홀로 그 뜻을 정하시고 그분의 권능과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한번 가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교회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이제 다 설명한 이후에 11장 끝에 가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장 33, 34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건데 뭘 드렸다고 하는 게 뭐 헌금 드렸다고 그러고 뭐 드렸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다 하나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거기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공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실 I am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I am a boy 그렇게 얘기해요. I am a boy, I am good 뭐 이렇게 I am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I'm a boy 하면 1초 지나면 1초 전에 그 보이하고 1초 후에 보이는 사실 지금 변해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미 변해 있어요. 1초 사이에. 같은 것 같아도 그 1초 사이에 머리카락도 조금 자라고 손톱도 조금 자라고 다 자란 거예요. 이게 그 1초 사이에 0.001초 사이에도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여러분 이야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I am that I am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미래로 표현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나는 앞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있을 것이다. 과거로 얘기하면 I was that I was. 나는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있었다. 현재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 am that I am 하면 영원 전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원 후까지 과거까지 그냥 예, 스스로 그냥 변치 않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한 거 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I am a boy, 뭐, I am a man, 이렇게 얘기하는 그 I am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말이다. 심오한 말입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그 말씀하시고 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I am 주어가 I am입니다.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 예, 거기 가서 보면 두 번째 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I am has sent me unto you. I am이 주어예요. I am has sent me, 나를, I am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I am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런 인격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I am이 나를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개개인하고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하고 상관하시고 저하고 상관하시고 여러분 모두하고 미라고 얘기해서 개개인에게 상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메신저 사자로 삼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3장 14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신 분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백성을 구출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I am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그렇죠? I am the way. 나는 진리다. I am the truth. 그렇죠? 나는 부활이다.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문이다. I am the door. I am, I am, I am, I am 계속 나오잖아요. 그 I am이 이 I am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벌컥 솟아오른 거. 아니 이 I am은 이거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는데 자기가 감히 와서 자꾸 I am, I am, I am을 왜 하냐 이거죠. 우리말로는 그게 설명이 안 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미 그 다 이해를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할 때 아, 이 자가 이 출애굽기 3장에 그 I am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거를 이해하고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I am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문이요, 그렇죠? 양들의 목자요. 그걸 다 I am 아니에요, I am.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아, 이게 출애굽기 3장 그 14절 거기 나오는 그 I am을 이야기하는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이제 들으셔야 아, 이게 구약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올라갔어요? 승천에서 올라가실 때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면서 올라간 보대로 다시 내려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겁니다. 예,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3절에. 그때 주께서 나아가서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가셔서 싸우신다. 그 여호와잖아, 주가. 대문자로 LORD가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하고 비교해보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가져다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인가, 분당인가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나아가면서 이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자기 행위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개를 다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예를 드는데 이 강아지가 이제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살이 잔뜩 붙어 있는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 주인이 얼마나 칭찬하겠냐 하고 이 강아지가 가져다 고기를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거. 그래도 강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잖아요. 이 고기 왕창 들어있는 이걸 가져다 주인에게 주니까 얘야 집이나 잘 봐라. 난 이런 거 원치 않는다. 너는 그저 집이나 잘 보고 애들하고 잘 놀면 되지. 이런 거 물어다 주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기면서도 진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뭐가 그렇게 필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고기 덩어리 달라 그러고 금 덩어리 달라 그러고 돈 조각 달라 그러고 그러겠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조금 좀 이렇게 바꿔야 될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께 그 고기 주워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시편 50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과 천 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걸 또 잘못 이해하고 아예 그럼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또 오해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그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걸 해서 하나님의 일이 번창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번창하고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이 전달이 되고 중국에 인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 이거 하려면은 또 사실은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이해가 있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왜이 일을 하는가 이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걸 지금 아까 그 개처럼 뭐 뼈조각 하나 가져다 주면 주인이 좋아할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천금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원리를 분명히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퍼지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했듯이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 그 얘기 이제 많이 들었는데, 영원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이 아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다 하나님께는 현재에 스스로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개념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 계시록 13장 8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제 개역성경은 이건 뭐 완전히 잘못 번역이 됐으니까 계시록 13장 8절 개역성경 나중에 가셔서 이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13장 8절 가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 그 짐승 이 마귀가 가져다 준 그와 같은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이제 이 대환란기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세상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만 그런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언제 죽으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역사의 그 시간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창건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6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맞습니까? 6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 예수님은 6000년 전부터 계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께는 사실 미래, 과거, 현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은, 아, 2000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창조 사건 이후에 4000년 전에 돌아가셨구나. 이게 사람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번 가서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거기 가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하늘 향해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고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22절, 23절에 여기 가서 보면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하나님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완전하다. 성경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말 그대로 완전한 거죠. 하나도 티가 없이 완전한 건데 사람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될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노아는 그 세대에서 완전한 자더라. 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되면서 유전자 변형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노아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완전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도 완전하다. 실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 이제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혼을 회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혼이 회심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왜 완전해요?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주어질 때, 자필 원본으로 주어질 때, 영감으로 주어질 때 완벽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완벽한 그런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 아니어서 정죄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들을 완전하게 주시고 또 완전하게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혼을 회심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속성 강의 마치겠습니다.